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이 101페이지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를 받음에 무슨 그리킴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성도님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작동 원리에 관한 세속적인 설명을 믿는 자라면 인생의 대부분은 운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사건은 그냥 우연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곳에서 갑자기 배우자를 만납니다. 우연한 만남이 꿈의 직업으로 이어집니다. 아니면 우연의 일치가 끔찍한 사고나 불행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설명이 옳다면, 세상적인 그 설명이 옳다면 우리가 세상에는 바랄 것은 행운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좋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한 것이 됩니다. 최근에 한 부부의 러브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 잘 알지 못하던 남자와 여자가 각자 다니던 교회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같은 장소에 머물게 되었는데 같이 보낸 시간은 단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각자의 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두 사람은 어느 결혼식장에서 재회를 했고 불과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위의 이야기처럼 우연한 만남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우연이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우연이라는 말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최선의 설명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경험과도 일치 않아요. 성경에서는 사고나 우연은 없습니다. 사실 우연한 만남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요셉이나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나 우물가에 만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연한 만남이 사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된 사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복음의 전도자이자 예수님의 추종자였던 빌립이 하나님의 강권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겪었던 일들에 관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여행에서 그는 한 에티오피아인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빌립의 만남을 조율하셨고 오늘날에도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곳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실제성을 조명해 주는 실마리아가 발견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길을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나 때마침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만날 수 있을 시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많은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만남의 한 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내진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짤막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봅시다. 당시 에티오피아 사람이 갈수 있는 곳은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현대 지도상에서 에티오피아와 예루살렘이 그리 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에티오피아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마치 지구 반대편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원래 독자들에게 에티오피아인이 하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 메시지가 전 세계를 향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으며, 인류의 마음속에 발견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보편적인 굶주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저기와 저항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본문에서도 많이 살펴봤듯이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때로는 아주 본능적이고 폭력적이며 냉혹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부르기 위해 그들 마음속에 일하고 계시며 그들이 이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에티오피아인은 하나님을 찾으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소망을 약속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러한 갈망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예계나 스타들의 명성과 재능과 아름다움을 탐내면서 그들을 혼모합니다. 이것은 상실된 희망과 영광의 회복을 약속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정치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또한 젊음과 활력과 내적 평화를 약속하는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에서부터 명성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사이비 종교에서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초월적인 약속에 달려드는 이유가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필사적입니다. 소망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붙들 것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더 깊고 영속적이며 의미 있는 것을 가르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만남을 위해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천사의 명령을 들은 빌립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길을 떠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같은 명령을 들으면 아주 내적인 저항이 일어날 법도 합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두고 떠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인을 태운 수레를 만날 때까지 광야로 여행을 했습니다. 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만한 이유들이 많았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남아서 공동체 생활을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에서 예배드릴 기회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립이 이 만남이 가져올 사회 불안을 극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인은 빌립과 다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에티오피아인은 빌립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더 높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빌립은 유대 땅에 사는 평민 유대인이었습니다. 평민 유대인이 에티오피아인의 고관을 만나기는 가장 어려웠을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연예인이나 고위급 정치인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과 유사한 어려움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저항과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빌립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겹의 그 저항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후 그를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심은 상식적인 기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의 생각을 충돌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직관에 어긋나는 놀라운 방식으로 전진한다는 것을 사실을 일깨워주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빌립은 수레에 접근했고 에티오피아인이 성경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초 작업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추가 단서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에티오피아인은 빌립을 즉시 받아들이고 수레에 태워 그에게 성경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마침내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에 관해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이사야서의 본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빌립이 그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볼수 있도록, 가르쳐 볼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성경학자나 율법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그저 평범한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이 충만했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보고 경험했던 일들 덕분에 확실하고 아주 명료하게 대답할 줄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아주 벅찬 책입니다. 율법,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 등 성경의 각 부분 사이에는 관련성을 유추하기 힘들고 종종 시, 은유, 예언 등으로 비유되어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과거 성경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판매원이나 사기꾼들이 많았다는 점을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줍니다. 폭군들이 통치를 위해서 이 종교를 정당화하였고, 노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와 복음 전도자를 가장한 무수한 범죄자들이 호주머니를 부풀리는데 성경을 사용해 왔습니다. 빌립이 수레 옆에 나타났을 때 에티오피아인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짧은 구절에 성경 교사가 신뢰할 만한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리트머스 검사입니다. 그들은 이사야서 본문을 읽었고, 에티오피아인이 본문이 누구에 관해 말하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빌립에게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본문과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성경 교사들은 예수님에 가라서 말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와 구약 전체는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을 고대했다는 사실에도 엿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그들이 원했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구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아무도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의 완벽한 요구에도 발견할 수 있고, 파멸한 세상 앞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연발했던 비통함에 젖은 시편과 선지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이 갈망하고 가리키는 모든 것을 구현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 약속의 땅을 향한 갈망, 바벨론에 의한 추방 등 구약의 광범위한 줄거리에도 예수님이야말로 사탄과 죄와 죽음을 무찌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이끄시는 정복왕이심을 가리킵니다. 성경 교육이 신실한지를 살펴보려면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만일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나 무엇이라고 대답한다면 놓친 것입니다. 성경을 둘러싼 대안은 종종 성경적인 윤리나 사실로 엉키곤 합니다. 이런 전횡 면에서 옳기를 바라는 바람에 성경의 진짜 목적과 그 뜻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점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매우 사랑했지만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무리를 고무시키면서 그들의 문 앞에 나타난 메시아는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연구와 이해는 그만큼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열쇠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의 말씀과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성경이 그분에 관해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연관성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빌립이 가장 중요한 자격은 믿음이었습니다.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것은 거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에티오피아인은 빌립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인은 믿음을 강요받지 않았고 회심하도록 압박받지도 않았는데 간절히 믿고 싶어 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그가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은 에티오피아인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인이 본문 36절 말씀에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가 유대인이 아닌 에티오피아인 출신의 이방인 넷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세례 베풀기를 거절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빌립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인이 예수님이 세상 치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고 듣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지체 없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복음 전도와 회심은 이처럼 매우 간단합니다. 믿음을 요구하지 않은 채 그저 사실만을 나눌 수 있지만 복음 전도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가 아는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의 소망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고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세상 죄를 없애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계신 집으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인의 짧은 대화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쫓아 물세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갑작스럽게 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빌립을 데려갔다고 암시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데려다가 아소도에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성령 충만해진 에티오피아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계속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프리카에 퍼져 나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한편 빌립은 이방인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가는 사역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가 호련히 나타난 아소도는 그곳에서 30km 떨어진 곳으로 유대인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비유대적 세계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확장은 자원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뒤로한 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인과 만남으로써 빌립은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여행하면서 들른 마을마다 넘쳐흐르는 기쁨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의미심장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순간에 매달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나타남을 보도록 허락하셨을 때 유혹이 작동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여기서 계속 지내면서 이 일이 지속되게 합시다라고 말하는 양 그들을 위해 초막셋을 짓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순간은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셨고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기쁨이 어떠한지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서 이것을 작게나마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때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방황에서 끝났을 때나 은혜로운 예배를 경험했을 때나 과거에 애틋했던 순간들을 회상할 때 느끼곤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자유가 있을 때, 그때를 회상하고 느끼곤 합니다. 성경은 이런 순간들은 풍요롭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나 현재에 머물도록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전진하도록 세워졌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 사역을 번창할 때 에티오피아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야만 했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아소도로 인도를 받았고 거기서 가이사랴로 여행을 했습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믿도록 사람들을 부르면서 복음 전도자로 일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 앞으로 발을 내디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전진시키도록 조용히 하셔서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삶은 복음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해져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로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일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연한 만남으로 부르는 만남도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는 않을까 염려하기 전에 그런 순간을 혼자서 겪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읍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거나 현재에 머물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륜제일교회 가족들 가운데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인 건강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명륜제일교회 성도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기보다 앞으로 계속 전진하도록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